지는 유발 하라리의 뭐지? 오판과 진실. 이 양반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인지혁명. 옛날에 조금 했던 얘기 같은데 대략 5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피엔스 역사가 30만 년인데 한 25만 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5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앙을 지구에 가져왔어요. 5만 년 전부터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뭐 대형 나무늘보, 금치 호랑이 뭐 이런 둔한 동물이 다 멸종한 거예요. 그리고 도도새를 비롯해서 그 태평양에는 새, 모라고 굉장히 타조보다 훨씬 큰 새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막 굉장히 많은 종들이 네안데르탈만 멸종한 게 아니고 데니소바만 멸종한 게 아니고 그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 있는 호비 쪽만 멸종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다 멸종시켰어요. 그런데 그 멸종된 사람이 지금 그 안다만 제도에 가면 아직도 살고 있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5만 년 전부터 계속 살고 있어. 그 섬에서 건치농을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딱 봐야 돼. 가까이 가면 살아야 돼. 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5만 년 전의 구석이야. 신석기도 아니고. 완전히 그 옛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혁명이라는 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플러스를 하려면, 예를 들면, 종은 갈라질 수는 있어도 합쳐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통적 상황에서 늑대와 개가 나눠질 수는 있는데 늑대와 개가 합쳐져서 뭐 새로운 종이 생긴다. 이런 것은 종의 역사에 없어.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거지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종을 합치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의 모든 말과 당나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외계인이 이제 알파 광선으로 팍팍팍 해서 DNA를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 불가능하죠. 합치려면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동시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 근데 저절로 자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지혁명을 일으키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사피엔스를 다 한자리에 모아서 너희들 오늘부터 혁명이다. 오늘부터 너희들 말을 해. 이렇게 인지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막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피그미도 바뀌고 센족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게 가능하냐고. 인종이 다양한데. 피그미족하고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피그미족은 9살이면 이미 2차 성징이 다 나타나. 9살이면 다 결혼해요. 애 낳고 막. 틀려. 근데 그 피그미도 한 자리에 모여서 막 5만 년 전에 뭐 짜잔 해서 인지가 좋아졌냐고 그 있을 수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보다 현생 인류가 말을 잘했다 뭐 이런 건 제가 볼 때 개소리고 물론 더 잘했을 수도 있죠.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머리도 좋고 두개골 자체가 컸어요. 지금 현생 인류는 계속 커진 거예요. 한 키가 이제 평균 키가 한 165. 근데 옛날 사피엔스는 155 막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때 네안데르탈인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한 160, 여자가 155 이렇게 크로마뇽인이 사피엔스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네안데르탈인은 뭐 작았어. 지금도 커진 거예요. 계속 커져서 커진 거지. 피그미는 아직 그때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서 센족 나미비아 사막에 사는 센족이 인류의 조상에 가깝다. 근데 이 인종 간 IQ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개인 간의 차이가 인종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니까 그건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학계의 공식 입장이에요. 말하지 마. 입 닫아버려. 그만. 동작 그만. 말하기 없기. 근데 이 인종 간의 차이가 인종 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 사람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데는 평균 IQ가 50이고 뉴욕은 평균 IQ가 120인데 뉴욕 도시이기 때문에 텍사스는 평균 IQ가 85예요. 그 안 똑똑한 사람 다 텍사스로 갔고 똑똑한 사람 다 뉴욕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근친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IQ가 낮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근친혼만 아니어도 IQ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야지 뭐 사피엔스가 더 우월하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뭐 근친혼이라든가 이런 거다 빼고 객관적으로 네안데르탈 한 명, 사피엔스 한명둘다딱 비교해놓고 링에 올려놓고 싸움 붙이면 네안데르탈은 이겨요. 더 똑똑해. 레프트 훅, 라이트 훅도 잘 치고 높이뛰기 잘하고 힘도 더 세고 실험을 해도 이기고 다 이긴다는 거죠. 종목에 걸쳐서 육상 경기부터 실험 뭐 레슬링 다 이겨버려요. 축구는 사피엔스가 이길지 몰라. 패스를 잘해가지고. 걔들은 패스를 잘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백인이라 그러는데 백인이라는 인종은 없어요. 금발 백안이라는 것은 7000년 전에 생긴 새로운 유전자예요. 그 동양인 중에도 노랑머리가 있어요. 완전 동양인 노랑머리가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백인이 될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라고 하면 우리 삽살개를 가지고 막 삽살개가 진짜냐 가짜냐 막 논쟁하고 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삽살개는 외국에 있는 강아지를 데려온 거다. 우리나라에 왜저 삽살개냐, 그 영화 벤지에 나오는 그게다 그러고 막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재래종 토종견은 장모종이 생깁니다. 그게 삽살개예요. 재래종 토종견의 장모종이 삽살개야. 근데 원래 개는 자꾸 브리더들이 하다 보면 장모종이 생겨요. 확률이 적을 뿐이지. 근데 엄청나 열심히 이제 브리더들이 하다 보면 장모종 하나 생겼다고 또 장모종 또 찾아서 장모종끼리 이렇게 교배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삽살개를 가지고 뭐 외국에 뭐 어떤 개를 데려와서 가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이야. 원래 개는 장모종이 있다고. 단모종도 있는데 삽살개는 대략 3% 확률로 단모종이 나타나요. 삽살개 계속 키우다 보면 털이 짧은 삽살개가 나온다고. 그 정상적인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삽살개도 뭐털 종류, 일단 진돗개도 백구가 있고 흑구가 있고 제구가 있고 호랑이처럼 생긴 무늬가 있고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진돗개만 그런 게 전 세계 모든 개가 원래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색깔이나 털이 고정되어 있는 건 브리더들이 일부러 혈통을 고정시킨 거야. 계속 그 품평회를 열어서 탈락 이래서. 일단 뭐 불독이라면 원래 불독은 없는 종인데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본의 아키다겐도 만들어낸 거고, 원래 일본의 아키다겐이 없었어요. 시바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키다겐은 그 뭐야 서피처에다가 마스티브를 교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개를 이제 만들었다 하고 투견 대회를 막 썰고 있는데, 그 아키다겐보다 싸움을 잘하는 진돗개를 보고 일본인들 충격을 받아서 천연기념물을 제정한 거죠. 이런 좋은 개가 품종 인위적으로 브리더들이 만들지도 않는데 한국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있다. 하여튼 개도 천재견이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천재 네안데르탈인이 없겠냐고.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IQ 50에서 120으로 엄청 크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IQ는 제가 볼때한 50입니다. 5만 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5만 년 전에 왜 갑자기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 제가 볼 때는 인지혁명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환경 변화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렇죠. 하나는 사바나에 적응했다. 또 하나는 소금을 먹기 시작했다. 이두 가지 저의 추측이에요. 소금을 먹으면 지구력이 강해져. 예,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뇌가 소금을 사용해요. 뇌가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전기 모터라고. 근데 전기를, 배터리가 뭐냐, 소금이에요. 나트륨이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뇌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소금이 안 먹어. 왜냐, 식물이 소금이 안 먹냐면 뇌가 없어. 식물은 뇌가 없기 때문에 소금을 안 쓰는 거고, 동물은 뇌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쓰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사피엔스 차이가 소금을 먹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이게 제가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바나에서 적응하려면 조금 더그 집단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더 유리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왜냐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사냥법을 비교해,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고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바나에서는 집단 생활이 먹히고 숲에서는 단독 생활이 먹혀요. 왜 그러냐? 원래 숲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 사바나에는 먹을 게 엄청 많은데 그 대신 경쟁도 치열하지. 근데 숲은 밤새 돌아다녀도 사슴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슴 한 마리 잡았다 치면 자기가 다 먹어야지 어떻게 나눠 먹냐고. 식구가 많으면 안 돼. 제가 이제 구석기 동굴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20명밖에 살수 없어요. 20명이 살려면 그중에 한 10명은 미성년자나 여자고,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밖에 안 돼. 아마존에 대해서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MBC 촬영한 건 가짜고, 그100% 가짜예요. 진짜 그 미 발견족이 발견됐는데 한 30명이 쭉서 있는데 보니까 다 30살 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진짜 순수한 원시 부족민이라면 나이가 한 40살 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한 35살 뭐 얼굴 보니까 다 소년들이야. 소년만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성지식이라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식해. 나이 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0인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부족 어디서 왔냐? 뭐 조상이 어떻냐? 몰라. 서른 살 넘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찰을 해요. 예, 사냥은 하루에 한 4시간밖에 안 하는데 하루 종일 뭐 하냐?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이 경상도만한 땅에 살아요. 그래서 MBC 방송팀이 가서 그 조회종 뭐 해봐 하면 그 족장들이 막 북소리 신호 이런 걸 해서 모으는 거지. 사발 통문을 불러서 모으는 거고 그냥 우연히 길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명도 못 발견해요. 정글에서 하루 종일 다녀도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석기인이 동굴에 살았다면 거의 서울 정도의 면적에 한 10명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인을 만나면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안 해. 전쟁을 한다면 대규모로 붙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족이 멸종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부족은 한 100명은 돼야 전쟁을 하지. 그 10명 가지고 전쟁하다가는 거의 전멸이 전멸. 전쟁 한번 시작하면 끝낼 수가 없어요. 복수, 복수, 복수 막 계속 하다 보면 양쪽 부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족은 한 20명이라고 치고 싸울 만한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10명 죽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전쟁은 거의 안 했다고 보고 그러므로 숫자가 적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정찰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사냥 활동 이런 건잘안 해요. 그냥 주로 정찰이에요. 어떤 녀석이 우리 구역에 오냐 보자 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구역 지키는데 에너지를 쏜다는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정찰하면서 인원을 줄여야 산다. 인구가 늘면 죽는다. 근데 사피엔스는 반대로 우리는 인구가 많아야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한다. 우리는 쪽수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닐까. 그래서 5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 양반은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만 년 전에 전쟁이 발명된 게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년 전부터 이전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대부족이 등장했고 그리고 투척을 하는 사냥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이 투창이라 그러는데 말이 투창이지 사실은 돌도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도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한방 맞으면 그 날아가요. 그 백인들이 처음 호주에 가서 부메랑을 던지는 걸 봤는데 그냥 나무토막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메랑은 세자비용이고 진짜 부메랑은 이렇게 한쪽은 요 정도 짧고 한쪽은 이렇게 길어요. 이걸 던지는데 맞으면 거의 갈비뼈 날아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동물을 부상시키는 거예요. 부상하게 만든 다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몸을 찾을 때 지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창으로 한방 찔러서 안 죽어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돌창으로 던졌는데 그냥 흙에 맞으면 창 날이 다 망가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사냥 못 하는 거지. 쇠창이 아니고 돌창 가지고는 사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상만 시켜놓고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은 어떻게 했냐면 창을 안 던지고 직접 찔렀다는 거죠. 근데 신체 구조가 약간 틀려요. 네안데르탈은 배가 좀 볼록해요. 오랑우탄처럼. 갈비뼈가 이쪽이 좁고 점점 넓어져. 특이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투창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못해요. 여성들은 팔굽혀펴기 잘 못하고 던지기 잘 못해. 밑에 던져야 돼. 여성도 이거 연습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도 여성들의 야구는 밑으로 던져. 이 근육이 없어. 이따 해도 50살 되면 50견이 다 나가서 망해 이제. 근데 하여튼 이게 엄청 파워가 있는 게 돌팔매 이게 200m까지 날아가서 적군의 투구를 깨버려요. 그래서 돌팔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상시켜서 추적해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년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바나 같은 데서 대부족이 등장했고 또 소금을 약간 이용하면서 지구전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투창술을 이용한 집단사냥이 등장했고, 그건 곧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5만 년 전에 인류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환경변화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환경변화가, 는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히 뭐가 됐다 하면 이건 다 맞는 말이고, 필연적으로 그렇다 하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필연적인 논리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원래 근면성실해. 미국인들은 원래 부지런해.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인들은 원래 근면해. 이런, 유태인들은 원래 똑똑해. 이런 얘기가 필연적인 논리죠. 그 똑같은 백인이 아르헨티나로 가면 거지가 됐고, 미국으로 가면 부자가 됐는데, 이건 지갑 주운 거예요. 그냥 지갑을 주운 거야. 아르헨티나로 간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백인이라고. 특별히 그쪽이 게으른 사람이 간게 아니라. 근데 아르헨티나 간 사람은 아직도 후진국이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아르헨티나는 유럽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호주는 그럼 왜 괜찮아? 호주는 지하자원이 엄청 터져서 그런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석유가 많이 터지면 또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지갑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이 금도 많이 터졌고 은, 구리, 막 광맹이 엄청 터졌어요. 그래서 금광이 대박이 난 거야. 그냥 운이 좋았다. 마찬가지로 신라가 그 삼국 삼한일통이라 그러죠. 삼국통일이 아니고 삼한일통이라 그러는데 삼한을 통일한 것도 금이 많아서 그렇다. 왜냐면 백제 무덤하고 신라 무덤하고 딱 비교해 보면 신라 무덤이 훨씬 더 금이 많이 나와요. 막 금이 그 7.5kg으로 나오는 거야. 엄청 많이 나온 거지. 근데 그 당시 일본에는 금이 일본 전체에 한 종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금 사금을 못 찾아서 그 옛날에 금 채취 방법은 사금을 찾는 건데 경주 거기 사금이 많이 나요. 그 대학교수 가봤어. 경주 가보니까 사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 금밭이네. 이래서 아 금이 많다. 그래서 금이 많아서 신라가 백제를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고구려는 당나라 때문에 망한 거고, 신라가 가야와 백제를 이긴 것은 금이 많아서다. 일본이 잘 살게 된 것도 금이 많아서다. 그냥 운이 좋아. 다 운이야. 그래서 왜 다른 별에는 생명이 있고 지구에만 생명이냐? 지구 운이 좋은 거예요. 화성은 공기 없고 금성은 너무 덥고 다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상당히 맞는 이야기고, 원래 그렇다, 고유한 뭐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약간 있는데 그게 주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확률을 높여야지. 운이 좋은 것도 일본이 금을 열심히 찾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연산군처럼 은을 대량으로 발견했는데도 위조 은을 유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중국에서 자꾸 은을 내놔라 그러니까 짜증나서 은광을 폐쇄해버렸어요. 멍청한 짓이지. 운이 왔는데도 막 걷어차는 게 김정은 아니야. 운이 좋은데도 운을 막 외면하고 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잘 연구했으면 운이 좋아질 확률이 있었어요. 잘 찾아봐야 돼요. 또한 가지 이야기한 게 인지혁명 다음에 농업혁명 이야기했는데, 농업혁명 가짜라는 게이 유발 하라리 주장인데, 제가 자세히 읽어본 건 아니고 저도 농업혁명이 가짜다 얘기는 동의하는데, 농업혁명이 아니고 노예혁명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쓰는 게 노예인데, 농업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는 누가 만드냐? 노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누구냐? 귀족이죠. 플라톤처럼 막 철학한다 그러고, 아르키메데스처럼 수학하고, 막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이 농업혁명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근데 유목민들은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지 못해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막 문화를 발전시켜놓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우리가 연극을 해보자 하고 막 연극 공연을 막 하다가 이동하고 막 보따리 차고 가버리면 연극을 언제 할 거야? 노래를 부르자 하고 막 가수들이 엄청 열심히 해놓고 공연하려고 그러는데 이동이다 그러고 막또 가버리고, 그림 그리려고 막 준비하는데 또 이동하고 그러면 문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농업을 하다 보면 정주 생활을 하게 되고, 정주 생활을 하다 보면 문화가 발전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TV에 나온 이상한 아마존 종족은 문화가 0이에요, 0. 문화가 요만큼도 없어. 왜냐 나이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모든 부족원이 다 서른 살이야. 그러다 보면 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렵 채집 때는 문화가 거의 영이었고 유목도 문화가 별로 없고 농민들은 그 귀족들이 문화를 발달시킨 거죠. 그것이 이 인류의 거대한 진보를 이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화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났다. 환경 변화가 진화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기는 마이너스의 방향성. 종이 나누는 일은 있어도 합쳐지는 일은 없다. 유발 하라리가 해놓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살짝 언급했던 얘기인데 말과 당나귀가 합쳐져서 같은 종이 되는 건 없다. 뭐든지 계속 이 인류 역사상 갈라지는 건 있어도 합쳐지는 건 없어요. 합치려면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뭔가 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물을 합치려면 컵이셔야 되는 것이고 자연에 합쳐지는 것도 있고 갈라지는 것도 있는데 의사결정은 갈라지는 형태로만 일어나요. 그 결과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쪼개지면 저쪽에서 합쳐지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합쳐지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이쪽에서 쪼개는 건 내가 이렇게 탁 쳐버리면 쪼개지는 거죠. 근데 이 합치는 걸 할 수 있는 동물 딱 하나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막 그 섬유를 합쳐서 이런 옷을 만들어내고 막 뭔가를 합쳐서 뭘 만들어내는데 그건 인간이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저절로 합쳐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계속 뭔가 쪼갤 뿐이지 합치기를 안 해요. 굳이 이제 합치는 게 있다면 짝짓기 할 때 잠시. 근데 인꼬 부부들은 이제 짝짓기를 하고 계속 같이 합쳐져서 다니죠. 이건 굉장히 드물게 있는 거고. 오로지 이 나누기와 확률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한다. 이 세상 모든 게 이 갈라질 뿐 합쳐지지 않는다. 요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기본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갈라지는 부분만 내가 대응을 하면 돼요. 합쳐지는 부분은 저절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할 때 잘 합칠까 하고 막 이 조치를 할 필요 없고 가르는 것을 잘 가르기만 하면 잘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투수인데 공을 던진다. 상체와 하체에서 한번 갈라지고 어깨에서 한번 갈라지고 팔꿈치에서 한번 갈라지고 손목에서 한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부분을 잘 통제해야 돼. 합쳐지는 거는 포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포수가 공을 잘 받으면 되는 거지 투수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갈라지는 부분만 잘 결정하면 된다. 용돈을 어떻게 갈랐을까 이런 것만 잘 정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갈라지고 나중에 합치는데 그 먼저 갈라지는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 위에서 갈라지고 아래에서 합쳐진다. 위를 조치를 해야지 밑에서 조치해봤자 엎어진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부모와 자식이 다 잘못할 때는 부모를 통제해야 되고 머리와 꼬리가 다 잘못했을 때는 머리를 통제해야 되고 정부와 민간이 다 잘못했을 때는 정부를 통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 갈라지는 부분을 통제한다. 예산을 갈라주는 게 정부라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잘 갈라줘야 되는 거지. 받는 사람한테 자소를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뭐 힘을 합치자 그러는데 자꾸 합치려고 하면 망해요. 잘 갈라져야 돼. 예쁘게 갈라져야 돼. 5대5로 갈라지면 안 되고 정의당 1, 민주당 9 이렇게 9대1로 갈라야 돼. 갈라지는 부분을 잘 결정하면 합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반대로 자꾸 합치자 하면서 통합하다가 망한 게 옛날에 그 김한길, 뭐 박지원 이때 그때 민주당은 언제나 합치자 하다가 망했잖아요. 합치자 하니까 안 합쳐져. 합치려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밀게 된다고. 이건 밀가루 반죽만 해봐도 알게 된 게 이렇게 자꾸 뭐 두 개를 이렇게 합치려고 이렇게 막 밀면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력에서 떨어져 버려요. 계속 밀면 더 멀어져. 반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 나중에 저쪽에 가서 딱 합쳐져 있어. 이거는 이 막노동 같은 걸 해보면 현장 경험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합치려고 하는데 잘 안 합쳐지고, 오히려 갈라 놓는다고 밀어버리, 움직여버리면 저쪽에 가서 합쳐져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걸 보면 그 귀퉁이 같은 데 한 대 딱 모여 있어. 그리고 방 안에서 청소를 한 달만 안 하면 수험털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합쳐라 합쳐라 할 때는 안 합쳐지고, 가만 놔두면 석 달 동안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침대 밑에 다 한 대 모여서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곡지는 존재론의 태도. 이것도 딱딱한 건데. 오늘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좀 어려운 글이었어. 별로 좀 어지러워서 이야기 못하겠어. 시간 좀 남았습니까? 어지러워져가지고 날씨가 더워져서. 패러다임의 전환, 요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구조론은 그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보는 관점과 언어와 과학의 방법론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권 지식을 버리고 뇌를 한번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고 머릿속에 하얀 백지를 펼쳐놓고 지식의 건축을 새로 쓰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 코, 귀, 몸으로 바라보는데 관측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존재와 인간의 인식은 대칭이 된다는 거죠. 대칭되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동선이 엉켜서 100% 이미 잘못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이 가는 방향으로 살살 뒤로 따라가야 돼요. 그 자연의 맞은편에서 관측하지 말고 자연이 하는 짓을 자기도 흉내내면서 뒤로 살살 따라가면서 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측이냐, 재현이냐. 관측을 하지 말고 재현을 하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빛이 피사체를 거쳐온 거예요. 근데 빛의 사정과 피사체의 사정과 내 눈의 사정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섞여서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재현을 이렇게 한다.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딱 보니까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건 갈림길이에요. 그 나무라면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 그 갈라지는 지점만 딱 관찰하면 이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뭐 이런 컵에 대해서 관찰한다면 막 이렇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막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때려 보고 막할거 없이 컵 공장에서 컵을 어떻게 만든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막 사람 똥구멍을 보고 막 귓구멍을 보고 막 해부해 보고 이렇게 필요 없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딱 보면 돼요. 도자기에 대해서 알려면 도자기 공장에 가보면 되잖아. 그냥 막 이렇게 손에 들고 막 이렇게 관찰하지 말고 공장에 가서 보라고. 자동차 공장에서 보면 아, 자동차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네시아 섬에 사는 부족민을 데리고 공장에 가서 다 보여줬어. 근데 안 믿어. 왜안 믿냐 하니까, 내가 잘 봤는데 퇴근할 때 노동자들 딱 봤다.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열심히 생산했지만 다 빈손으로 가더라. 자기가 만든 걸 자기 집에 들고 가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다는 건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만들었으면,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다 자기 집에 들고 가야지 왜안 들고 가냐고. 그래서 백인이 공장에서 만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난안 속아. 하여튼 그것이 발생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생 과정은 대부분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탕 하는 순간 이미 죽어버렸어. 근데 범인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보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투시합을 하는데 타이슨의 주먹이 너무 빠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옆구리를 맞았구나, 훅을 때렸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보면 돼요. 근데 타이슨의 주먹은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슬로우 비디오를 돌려보면 돼. CG카메라를 돌려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면 볼수 있어. 옛날 사람들은 이제 원인을 볼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추론해서 원인을 되짚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100% 오판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그 성선택 이야기도 했지만 대부분 결과 측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원인 측에서 봐야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봐야지, 결과를 보면 전부 오판합니다. 뭐 여성이 얼굴이 예뻐서 선택했다는 다윈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럼 오랑우탄은 왜 예쁜 오랑우탄을 선택 안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여성이 예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같은 여성끼리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악의하고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런 거지, 뭐, 남자 선택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옛날에는 남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뭐 선택하고 뭐할 시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게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한 성선택이 귀납 추론의 오류다. 위하여 들어가는 건다 귀납 추론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너지의 방향성만 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글을 다 정리했는데, 연역 추론은 제1원리가 되는 자연의 존재는 원자가 아니고 이데아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사원소설의 네 가지 원소도 아니고 음양오행설의 오행도 아니고 오로지 에너지의 방향성이 존재할 뿐이다. 근데 방향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확산이냐 수렴이냐. 방향이 일치하면 균이라고, 균이라면 궤가 이루어지고 불균이라면 궤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작용을 한다는 말이고, 즉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작용을 하려면 외부의 작용에 버텨야 돼요. 버티려면 작용에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의 힘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부의 힘을 반작용하는 한 점, 그 뭐냐면 힘의 중심에 모아야 돼요. 그걸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세차 운동을 보면 알수 있어. 세차 운동을 보면 한 점이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팽이 같은 걸 컵 테두리에 올려놓으면 여기 딱서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 그러면 지구팽이 전체의 중력을 딱한 점에, 한 점이 대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대표성, 대표성이 만들어진다. 그한 점이 입자라는 거죠. 근데 세차 운동을 하는 팽이를 보면 이렇게 움직여. 그게 뭐냐면 그 축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축이 방향을 트는 것은 힘이고, 문제는 그 축이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이 전체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옛날에는 관성력을 가지고 운동을 설명했는데 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힘과 운동의 차이가 뭐냐? 힘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럼 운동은 뭐냐? 그튼게이 전체에 전달되는 거예요. 틀기 트는데 요 아래만 틀고 핸들은 돌아가는데 차는 아직 안 돌아갔어요. 그냥 핸들만, 제자리에서 핸들만 주차할 때 그러잖아요. 제자리에서 핸들만 꺾잖아. 근데 그거는 힘이고,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틀려면 이만큼 자동차 길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은 불가능하지. 그래서 자동차가 방향을 틀려면 자동차 길이가 5m라면 최소한 5m를 가야 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 전체의 크기까지 시간적인 진행을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한 점이 전체를 대표한다면 거꾸로 한 점에서 전체로 확산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운동이다. 그럼 실험 선수가 들었어. 들으면 그게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으면 작용 반작용이 두 가지 힘이 한개 힘으로 합쳐져 버렸어. 방향은 전환됐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들고 있어 무거워서 자기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 든 다음에 배지기로 든 다음에 돌려야 돼요. 그거 뭐냐면 축의 이동을 완성하려면 그것을 힘의 중심을 그 전체에 파급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대장이 우양우 하고 말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대원 전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알게 되는가? 그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선수는 일단 상대의 무게 중심을 뺏은 다음에 들어올린 다음에 제자리에서 뺑뺑 돌아요. 돌아서 원심력으로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이다. 하여튼 결론은 모든 것은 근원에는 원자나 뭐 이데아나 뭐 음양오행이 있는 게 아니고 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균일한 기에서 진립자 힘 운동량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다섯 번에 걸쳐서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방향전환에 따라서 대칭이 만들어지고 대칭을 비대칭으로 바꾸는 것이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실험 선수가 사람이 딱 이렇게 탁볼 하는 것은 대칭이고 한 사람이 한 살을 들어버리면 그게 비대칭이에요. 대칭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으로 바뀌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다섯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